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들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해왔고 합의들이 이뤄졌으며 엄청난 양의 돈이 지불됐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에 의해 훼손돼 미국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유감이지만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위터 메시지에 대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현 시점에서 더 추가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주요 정당 지도자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대북 압박과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기술 개발 중단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 대화라는 틀을 이용해 핵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핵능력이 지금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우리는 또다시 그들에게 기만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올린 트위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총기 난사 참사가 발생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캐런 여사와 함께 피해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라스베이거스 경찰 당국자들과 긴급 구호 요원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사태를 대처해 준 데 대해 치하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총격범 스티븐 패독이 범행 전에 투숙한 호텔 방에서 표적인 공연장까지의 거리와 탄도를 계산한 숙자를 적은 손글씨 메모가 발견됐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 당국자는 메모에는 패독이 총을 발사한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운집한 컨트리 음악 축제 루트 91 하베스트 공연장까지의 거리를 적은 숫자도 포함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허리케인 1급으로 격상된 네이트가 오늘 미국 미시시피주 빌록시 지역에 상륙해 많은 양의 비를 뿌렸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와 고속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네이트가 최대 시속 87마일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트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미국 미시시피주와 루이지애나주 등 최남단주와 테네시밸리, 중앙 아팔라치아 산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트는 지난 2개월 동안 미국 본토를 강타한 하비와 어마, 마리아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큰 허리케인입니다. 앞서 네이트가 중미 지역을 강타하면서 적어도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네이트는 하지만 점차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65회 생일인 어제 러시아 전역 80여 곳에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러시아의 반정부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지지자들로 이들은 푸틴의 하야와 나발리의 내년 대선 출마 허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나발리는 지난 2일 재판에서 불법 시위를 촉구한 죄로 21일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시위 참가자 260여 명 이상이 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제2의 도시로 푸틴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이날 시위 참가자 수십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날 경찰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수감 중인 나발리는 지지자들에게 러시아 정부가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지휘부에 이 대북 군사 옵션을 서둘러 제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외에는 다른 대화는 북한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이렇게 강조한 발언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rth Korea, our goal is denuclearization. We cannot allow this dictatorship to threaten our nation or our allies with.
네. 미국의 대북 목표는 비핵화고 또 북한 독재 정권이 미국과 동맹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인명 손실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군 지휘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 옵션을 서둘러 자신에게 제공해 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일에 백악관에서 한 이야기고요. 특히 군 수뇌부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모아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긴다면 그 실행을 하는 그런 주체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군사 옵션과 관련돼서 발언을 좀 많이 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강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북 발언은 연설의 형태 또는 기자회견 또는 트위터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망이죠. 이 트위터에 올리는 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지난달이었죠.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 취임 이후에 첫 번째로 했던 이 기조연설에서는
네.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 당시에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었는데요. 이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권으로서는 개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그 성명이 나온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 트위터 글에서는 북한이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또 살해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그런 정권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겪어보지 못한 시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스페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 선호하는 방안이 아니지만 두 번째 방안을 이행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번째 방안이라는 것은 바로 군사 옵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완전히 준비됐다는 것이고 또 이 북한의 입장에서 이 방안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안을 택해야 한다면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뭐 두 번째 옵션, 이 군사 옵션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도 이제 항상 달기는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북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긴다는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을 한 데 이어서 5일 백악관에서 미군의 가장 높은 그 국방장관을 비롯한 수뇌부를 모아놓고 이제 군사 옵션을 언급하고 또 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이 폭풍 전야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그것만을 그대로 놓고 보면은 전쟁 뭐 이런 무력 충돌 사태가 나기 직전의 어떤 그 순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에 대한 강도 이런 것이 그 상당히 강해지는 그 인상인데요.
예.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또 정황 이런 걸 보면은 군사 옵션은 크게 그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에서 밝힌 대로 북한이 만일 미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에 대해서 핵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말한 대로 북한을 완전 파괴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경우 첫 번째 경우고요.
예.
두 번째 경우는 그 대북 선제 타격 얘기입니다. 일종의 그 예방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일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미군이 확실한 정보 이런 것이 판단이 될 경우에 이것을 그냥 멀뚱히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무슨 토마호크나 최신 그 전폭기 등을 동원해서 이것을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예.
아 이것은 일종의 대북 선제 타격이지만 어쨌거나 그 군사적 옵션이고요.
예.
세 번째는 그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아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그야말로 뭐 전쟁이 하려고 해도 지휘부가 없어졌으니까 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인데
예.
하나 저희가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 같은 군사 옵션 이렇게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뭐 저희가 여러 번 보도는 해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역대 대통령이 직면하지 못한 북한의 그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 겁니다. 무슨 연관이
예.
북한이 지난 2, 30년간 계속 핵 미사일 무기를 개발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인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ICBM 이것을 갖게 됐고 이것이 거의 지금 99% 완성이 돼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예.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전략적 그 상황에 무시할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커다란 군사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것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상황입니다.
예. 선제 타격, 뭐 예방 타격, 그리고 또 지휘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어떤 군사 행동 몇 가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하지만 뭐 어떤 것이 됐던 간에 이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어떤 공통된 견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갈수록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전직 고위 관리들이 대북 군사 그 옵션 이것의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예.
그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미국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냐.
예.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완전한 제거. 파괴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로 인한 역작용이나 결과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라도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예.
한 예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방 공격의 일환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사실상 굉장히 은밀한 곳에 알 수 없는 곳에
예.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이런 것들 정확한 시설의 위치라든지 그 숫자 자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
그 정밀 타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해상 봉쇄도 있습니다. 군사적인
네.
수단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반도의 북한 주변의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고 북한을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그런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북한만이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또 여기서 관계가 있고
예.
러시아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다섯 개 군사 옵션이 있다 말이죠.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간단치 않다라는
예.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군사 봉쇄라든지 또는 그 정밀 타격의 얘기를 하면서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수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럼 사실 어떤 것이 남느냐. 저는 지금 그 예방 공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선제 타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 밖에 참수라든지 또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 또는 무력 시위를 강화하는 것 다 군사 옵션입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는 아예 북한의 말하자면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근원적으로 그런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것이 일부 전문가들은 이 나쁜 타협이 군사 행동보다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사람들 중에는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도 하나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이번에 국제회의에서 군사행동이 뭐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성공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것도 역시 좀 같은 맥락의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측면 말고 미국 군사 옵션이 불러올 어떤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군사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얘기하는 시각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미국이 북한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위협에 맞서서 어떤 그 대북 선제 타격이든 어떤 공격을 했다 이렇게 치면요. 그동안에 그 북한이 휴전 선상에 수천문의 그 장사정포를 배치해놨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북한이 그렇게 되면은 이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 서울, 경기도 일대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사상자가 발생할 거다. 이런 그 엄청난 그 효과. 그러니까 남북한의 전쟁은 물론이고 미북 간의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이것이 그 엄청난 그 후과를 불러일으킬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략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껴 있는 일종의 그 네 개의 고래 사이에 껴 있는 일종의 무슨 새우라면 새우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예.
만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상당히 크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과거 6.25 때도 남북 전쟁이 발생해서 강대국이 다 참전하게 되는 굉장히 엄청난 그 사건이었는데
예.
미국이 공격을 할 경우에는 그 남북 간의 그 충돌은 물론이고 미중 또 미국 러시아 관계가 크게 바뀌고 이것이 엄청난 그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미국도 군사적으로 설사 이것을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그 같은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옵션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요.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이 보복용 공격으로 뭐 사용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한 장사정포라든가 그런 것도 함께 무력화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역시 그것마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예.
그러나 권투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말하자면 실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100대를 때릴 때 약한 선수가 한 대를 때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 한 대가 결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장사정포든 미국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압도적으로 말하자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네.
중요한 판단은 이것이 어떤 후과를 가져올 것인가. 가장 크게는 최영기 기자도 얘기한 대로 남한 내 엄청난 피해.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피해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 군사 옵션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요. 장사정포를 미국이 그야말로 전부 다 사전에 철저히 제거해서 그것을 정밀 타격이든 뭐든 그래서 남한에 한국에 아무런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네.
사실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지만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이냐는 계속 의문으로 남는 것이고요.
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군사적 옵션, 그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매티스 장관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없다라고 반박하는 전직 관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플러노의 전 국방차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방장관으로도 거론됐던 인물이고요.
예.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국방 분야에 그런 일했었던 전직 고위 관리인데 서울이 큰 피해를 받지 않게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대북 군사 옵션이란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선거 전략가였고 또 백악관의 그 수석 전략가로 있었던 스티브 배넌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때 당시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 수석 전략가를 경질하는 직접적인 계기였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예.
그 사람은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 남한에서 그 공격한 후에 30분 안에 10만 명 이상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정식을 내게 가져온다면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대북 군사 행동은 잊어라.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논의됐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군사행동이 한국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에서는 아직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예.
어떤 것이 있을지는 궁금한 대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평가나 어떤 백악관 내에서도 이런 기류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미북 간에 뭐 누가 먼저가 됐던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사실 낮다라고 보는 게 그렇다면 논리적인 추론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일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언급한 대로 태평양에 있는 미국용 괌을 공격을 한다. 핵이나 미사일로 공격을 한다. 또 외무상이 얘기한 대로 태평양에서 수소탄을 터뜨리는 실험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완전 파괴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도 이런 경우에는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북한이 그럼 별다른 도발을 하고 있지 않고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어떠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역시 그 중국, 러시아도 있고 또 한국은 지금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하는 게 대단히 그 우려를 하고 이것을 만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도 여러 가지 그 대북 그 선제 타격 같은 이런 것의 그 부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자제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공격할 이럴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다른 선택 계속 도발을 하거나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은 미국도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미북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 이것은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이 먼저 선제 타격으로 무력 충돌을 시작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 먼저 미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인해서 무력 충돌이 시작될 가능성이 큰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CIA의 현직 고위 관리가
네.
이 북한 정권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미 중앙정보국 내 한반도 임무센터라는 것이 지난 5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조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그런 한반도 임무센터인데요.
예.
여기에 고위 관리가 지난주에 그 공개 연설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바로 이런 무력 충돌, 미국과의 충돌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설명이냐 하면 김정은은 장기 집권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네.
또 아주 나이가 들어서 수명을 다할 것까지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먼저 전쟁을 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CIA 미국의 그 대표적인 정보기관의 그 한반도 담당자의 분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끌었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런 미국이나 북한 어느 쪽이 일방이 먼저 전쟁을 선택하는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발적인 충돌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이게 어떤 합리적인 그게 아니라 현장 지휘관들의 어떤 우발적 이 경우에는 사실 대체로는 북한의 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예.
가령 전략폭격기가 무력 시위를 할 경우에 북한은 사실 공원으로는 북한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예.
격추시키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자칫 우발적인 충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전쟁이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양쪽이 그 명백하게 이런저런 사리 판단을 하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은 그렇게 많이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발적인 충돌 앞서서 물론 이제 북한에 의한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미북 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북한과 한국 간의 어떤 무력 충돌 이런 가능성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거론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 발생을 하고 그럴 경우에 북한이 자신들이 인질로 잡고 있는 서울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경우인데요.
예.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북 간의 공격이 어떤 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북한이 다시 그 서울을 공격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아무 미국이나 무슨 작용이 없는데 남북 간에 무슨 교전이 벌어진다든가 그럴 경우는 대단히 희박하고
예.
다만 군사적으로 미북 간에 발생을 하면은 이것이 남한으로 그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이 연출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가 진행 중임을 밝혀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런 대화 시도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ve been clear that now is not the time to talk. The only conversations that have taken place or that would be
on... 예.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지난 2일 정례 브리핑 발언인데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거나 앞으로도 이루어질 북한과의 대화는 오로지 억류 미국인 석방에 관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틸러슨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시작됐습니까?
예, 사실 그게 갈등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죠.
네.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다음에 양제츠 국무위원 외교안보 담당이죠.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예.
이 중국에 말하자면 대북 정책을 또는 대미 정책을 관장 하는 핵심 인사들을 두루 만났고요. 그러고 나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이 두세 개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대화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북한에 우리와 대화를 갖고 싶은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따라서 미북 간에 아무런 말하자면 접촉도 없는 그런 블랙아웃 상태 깜깜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바로 그 부분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나간 기자회견 직후에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트위터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상당히 강한 저기를 했는데요. 훌륭한 국무장관인 틸러슨에게 리틀 로켓맨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죠. 리틀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죠.
예.
그러면서 또 렉스 에너지를 아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켓만한테 잘 대해주는 것이 25년간 효과가 없었다. 지금이라고 효과가 있겠느냐.
예.
대화 무용론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했고요. 특히 자신이 임명한 외교 사령탑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외교 사령탑인 틸러슨 장관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었죠.
예.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요. 바로 이어서 앞서 우리가 들었던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대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예.
발언 부분들을 확인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과의 대북 협상에 대해서 뭐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틸러슨 장관에게 전달하는 그런 채널은 상당히 여러 가지일 텐데 뭐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국무부를 통해서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트위터라는 공개적인 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외교를 책임진 렉스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외교 채널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 이거 어쨌든 대화에 강조한 그런 발언을 했더니
예.
바로 그날 미국의 그 최고 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게 될 일이냐? 뭐 이런 얘기를 무슨 비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주 공개적으로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면박을 당한 일종의 그 망신을 당한 뭐 이런 그 사건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그 논리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그렇게 무슨 큰 이것이 그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예.
틸러슨 장관은 그야말로 북한과 대화 채널이 있다. 이런 그 사실관계를 그냥 밝힌 거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화 채널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되겠느냐. 아 일종의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 채널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 시각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틸러슨 장관이 일종의 그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아니냐. 아 일종의 그 경찰에서 쓰는 그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이렇게 해서 아 틸러슨 장관은 대화를 강조하는 그런 쪽에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군사 옵션을 강조한 이런 걸 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예.
또 하나 그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봄인가요? 대통령 유세라면서
예.
그 얘기한 게 있습니다. 외교 관련해서 뭐냐면 미국은 앞으로 그 예측 불가능성을 가져야 된다. 모든 것은 미리 다 알려서 상대방 그 우방이든 적대국이든 미국의 정책과 움직임을 다 미리 예측을 해서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일종의 그 북한에 대한 갈등 이런 것을 굉장히 극단까지 올려서 북한을 어떻게든 좀 대화 테이블로 이끌려는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예.
실제로 어떤 건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논란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두세 개의 직접 채널을 가동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최용기 기자 이야기 주는 것처럼 이 대화를 해봤자 아무런 뭐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지금 가동 중인 이 대화 채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백악관의 설명은 일단 그 대화 채널을 닫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대화는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문제로 한정할 것이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두세 개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그저 예측을 할 뿐인데요. 그러니까 뉴욕 채널이 그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상설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뭐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을 석방하는 문제든 뭐든 이런 채널은 계속 있어야 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닐 수 있더라도
네.
그 대화 채널이 그 자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 글을 통해서 없어지게 됐다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만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지금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타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동력을 좀 잃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아직은 대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니까 다음 어느 수준에 가서는 또 바로 이런 부분들은 바뀔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나온 외교사령탑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깎아내리는 게 이런 상황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좀 몇 번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예,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참모들 또 뭐 언론에 물론 보도된 거긴 합니다만은 다른 참모들에서 그 좋지 않은 약간 좀 그 일반적으로 느끼는 약간 좀 그 험악한 그런 그 아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간간히 나왔고요.
예.
또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이것이 그 일종의 여러 사람이 다 보는 그 트위터라는 매체를 통해서 외교장관을 그 일종의 그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것이 그 적절치 않다. 아 예우가 좀 격이 떨어진다 이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두고 볼 거는 이 같은 사태가 어떤 결과에 달린 겁니다. 이것이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이 그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대로 아,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이 역할론이라서 북한을 이 같은 어떤 그 갈등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높여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 수 있다면은
예.
이것은 뭐 이 같은 뭐 그 일종의 면박이나 이런 것이 별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게임을 잘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을 내놨다 이런 거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북한 사태가 계속 안 풀리고 이렇게 간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게 좋은 그 언급이나 그 행동이 아니었다 이렇게 될 테니까요.
예.
이것이 어떻게 평가를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겉으로 비춰지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뭐랄까요 일종의 엇박자 이런 것들은 틸러슨 장관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단 봉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기는 했는데 또 역시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예.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북 그 대화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네.
미국의 NBC 방송이 아주 굉장히 그 좀 시선을 끄는 그런 보도를 한 게 있었죠.
네.
그래서 틸러슨 장관이 지난 여름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좀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었는데
예.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것까지 합쳐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불화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들이 사실 지금까지 몇 차례 이미 보도를 했는데요.
예.
뉴욕타임스를 포함해서 틸러슨 장관이 사임할 것이다 조만간 이런
예.
보도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틸러슨 장관이 전격적으로 예정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요.
예.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자리에서 한 말은 불화설과 사임설을 다 일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상당히 좋다 이런 발언이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또 트위터에 100% 신뢰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을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내가 사임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게 아니라 나 사임하지 않는다라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 자체가
예.
좀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 언론들의 보도가 워낙 강하게 그리고 또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예.
대통령 개인을 비하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니까 틸러슨 장관이 공개리에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도 사실 언론들은 틸러슨 장관이 머지않아 사임할 것이라는 보도들을 계속 끊이지
네.
않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그 관심사로 남을
예.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상황
네.
같습니다.
최용기 기자가 말한 대로 결과가 이제 보여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백악관이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돼서는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에 한정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 북한이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상당히 쉽고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지금까지의 북한의 발언, 행태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과 북한 간에 그 틸러슨 장관 말대로 두세 개 일단 대화 채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화 채널이 뭐 오늘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최소 뭐 한 몇 주 전에 뭐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화 채널을 통해서 본격적인 지금 회담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채널이 이루어졌으니까 지난 몇 주간 워싱턴과 평양 간에 뭔가의 어떤 그 교신 주고받기 어떤 게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그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과 대화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는 억류 미국인 문제에 국한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어떤 것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화 채널을 통해서 만일 지금 대화를 한다면은 어떤 문제를 하고 어떤 정도로 하고 누가 나올 것이며 장소는 어디서 하고 무슨 문제를 논의하고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요.
예.
그 백악관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류 미국인 문제에 대해서 국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전 조건 그 대화 분위기를 통해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바로 대화로 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들 이 같은 그 긴장 위기 국면을 푸는 단계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요. 백악관이 이것을 슬쩍 밝힌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화를 만일 정하고 싶으면은 개인 간 거래에서 보면 일종의 보증금, 계약금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그냥 말로만 대화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억류 미국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걸 풀어주자, 풀어라. 그러면은 우리도 뭔가 뭘 할 수가 있게 아닌가 그런 건데 이것은 하나의 뭐 제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건데요.
예.
저희가 어쨌든 제일 모르는 부분이 그겁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이 같은 대화 채널이 언제 어떻게 됐으며 이것이 어떤 얘기가 와갔는지 이것이 이제 제일 궁금한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북한의 태도가 사실은 좀 진정하거나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그 화성 12형을 쏜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굉장히 거친 설전을 주고받긴 했습니다만은 그 앞에를 보면요 거의 뭐 2~3일에 한 번씩 매주 뭐 미사일이다 핵실험이다를 하면서 거의 매주 그 도발을 했는데
예.
지난번 화성 12형 쏜 다음에 지금 20일 정도는 뭐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지금 화요일인가요? 그 10월 그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72주년인데 상당히
예.
그 큰 북한으로서는 큰 그 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때쯤 돼서 어떤 그 반응을 보일지 이것이 앞으로의 그 미북 관계 또 이런 것에 그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워터 먼비어 것만 보더라도 그 조셉 윤 대북 특사와 최선희 북미 국장이 서로 만나고 있었다라는 게 그 나중에 이제 알려졌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이제 나중에도 드러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추론은 가능할 수도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조금 전에 최홍기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10월에 북한의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이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대로 방문을 합니다. 10월, 11월 굉장히 조금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앞서서 북한이 한 3주 정도 그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을 때 틸러슨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이 상당히 지금 도발을 좀 일시 멈추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만약에 그 10월 달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는데요. 이 기간 중에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서는 국면 전환의 여기가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이면 벌써 꽤 오랜 기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게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렇지만 10월 달에도 계속해서 도발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방문은 압박을 강화하는 부분, 제재를 추가하는 부분 이런 쪽에 말하자면 대화의 초점이 맞출질 가능성이 크고요.
예.
바로 북한의 행보, 행태가 이 지금 국면 전환 가능성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이것은 뭐 어느 때나 그랬었지만 이번에도 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북한의 움직임, 군사적 움직임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을 겨냥한 강경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미국과 북한 간 대화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때부터 얼마나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그놈 세상이 마음에 들었겠냐? 하도 가족 때문에 억지로 거기 있는 사람이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탈북자 도명학 씨는 하루라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글 쓸 수 있는 세상을 찾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소망이 딴 게 없었죠. 그러나 북에서의 그 하늘 풀자. 멋있게 이제는 마음대로 글 좀 써보자.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 밖 세상에 관심을 가졌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적어두었던 종이 한 장 때문에 보위부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집사람이 장마당에 나가서 이리저리 추운데 덜덜 떨며 겨우 이렇게 장사를 해온 걸 그걸 덩치 크다란 남편이 앉아서 말이야 그걸 받아먹고 그리고는 보성 산악회 책이나 들고 자기서 밤 나와 돌아가면 동키호텔이란 소리나 들지.
그 후로도 계속된 감시의 눈길. 가족에게는 무엇 하나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의 삶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어떡하고 그냥 덤으로 산다 생각하자. 이제부터의 삶은 덤이다.
세 딸과 아내를 뒤로하고 압록강을 건넜던 도명학 씨는 지난 2006년 겨울 한국에 도착했고 소원했던 대로 자유로운 작가가 되는 길을 찾아 나섰는데요.
필기 도구가 달라요. 손으로 손글씨를 안 써요. 와보니까 이게 컴퓨터로 쓰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시와
그림 작품을 공감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독자는 독자인데 생소한 독자거든요. 남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생소한 독자들의 그 감정이 맞을까?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특별히 하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상의 자유를 찾아 나온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내가 그림을 즐기지 않더라도 통일 시대에 가교 역할을 하자면 내가 그림을 그릴 줄은 몰라도 좀 볼 줄은 좀 알아야 이 다음에 통일된 다음에 북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자는 거예요.
분단된 세월만큼이나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남북한의 문화. 두 땅이 하나가 되는 날에는 누군가가 나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 이게 뭐 발전했다고 할 때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일단 들어보세요. 이 그림은 이렇게 보고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들어보니까 이해됩니까? 아, 이해된다고. 그런데 이게 발전한 겁니까? 아니면 이상한 쪽으로 간 겁니까? 북한 사람이 아, 발전한 거다 하면 그게 진짜 발전한 거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북한의 작가였던 도명학 씨 자신이 그 일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 통일 시대의 문화예술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되고 그것이 코리아 문화의 글로벌화를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죠.
2006년 서울에 정착해 한국의 소설가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도명학 씨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한국 사회를 익혀갔습니다.
지금 걸리는 게 없죠. 네, 지금은 뭐 그냥 손은 손대로 놀고 생각은 생각대로 지금은 그래서 그 오기로 내가 조금 젊은 애들보다 늦을 뿐했지 젊은 애들이 열흘 동안 배우면 내가 30일 노력하면 하겠지 그런 오기로 그 했어요.
종이에 글을 썼던 도명학 씨는 이제 컴퓨터 앞에서 글 쓰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자들 취향까지 생각하며 공감 가는 이야기를 담을 정도로 여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조금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원래 그 이게 선뜻 펜을 들지 못했죠. 그 다른 뭐 칼럼이나 무슨 뭐 에세이 같은 건 썼어도 이런 본격적인 문학 장르에는 이렇게 손을 대지 못하겠더라고. 우선 북한 문학하고 남한 문학이 같은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다 다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책을 읽었던 남한 독자들의 취향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과도기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을 좀 쓰는 걸 많이 미루고 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면서 일단 세상과 부딪히면서 이 모든 걸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9년간의 한국 생활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일은 두고 온 가족들을 모두 서울로 데려왔던 일.
그래서 나야 좋죠. 그 이제는 마음을 놓잖아요. 다 거기서 그 위험에 빠져가지고 하던 걸 어쨌든 뭐 오라고 해도 무서워 벌벌 떨던 걸 어쨌거나 여러 번 설득해서라도 어쨌든 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나는 좋단 말이죠. 내 가족을 다 데려왔으니까 이제 뭐 피해받을 일도 없고 여기 와서 다 공부를 학교를 다니고 뭐 배 안 골치 아이스크림 그 원안에 찬 아이스크림 두 개인 게 아니고 이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먹겠다면 내가 사다 준다고요.
그리고 2년 전 한국의 소설가가 된 일이 무엇보다도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랄까 내가 쓴 단편 소설이 지금 그 학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단편 소설 있잖아요. 그거하고 양상이 비슷한데 그 소설을 아주 뛰어넘은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북에서 온 작가가 어떻게 이런 소설이 이게 나올 수 있냐. 야, 이게 한국의 소설을 이거 보고서 모방을 한 게 아닐까, 혹시. 그런데 모방치고는 너무 뛰어넘었다.
누군가는 도명학 씨에게 이야기 소재를 잘 잡아내는 재치가 있다고 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유명한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안톤 체홉을 빗대어 도명학 씨를 한국의 체홉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 체홉이라는 러시아 작가는 그 평생 동안 단편만 썼잖아요. 근데 그 사람 단편들은 세계문화 유산이잖아요. 근데 제 단편이 그런 기질이 보인다는 거죠. 좀 코믹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 현실을 가지고 썼는데도 남한 사람들이 그게 공감을 가게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까지 그 글을 왜 북에서 작가 생활을 했지만 남쪽에 와서 선뜻 펜을 들지 못했는가. 이게 저는 남쪽에 와서 남한에 정착하기 위한 게, 저는 작가로서는 작가의 본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면 남한에 와서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겠죠.
북한의 시인이자 작가였지만 선뜻 글을 쓸 수가 없었던 도명학 씨는 작가가 되기 전에 먼저 한국 사회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탈북의 경험을 고백하는 다른 탈북자들의 수기 형식의 책과는 다른 진정한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쓰는 게 문제 아니다. 지금 내가 쓴다고 해서 그 북한 문제를 얼마나 알리게. 이미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알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판인데, 이게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보다는 내가 먼저 정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북한 문학을 했던 것만큼 남쪽 문학을 알아야 그 차이를 알고, 또 세계 문학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파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과도 길이가 있어야 되겠다. 그 과정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남한 작가로만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북에서는 의미가 없다. 북의 특색을 가진 한국 작가.
한국의 소설가로 등단한 뒤 도명학 씨는 한국 문인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나 같은 사람이 한 문학이 나중에 통일 한국의 문학이 되지 않겠냐. 이게 통일 문학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학습을 했죠. 그리고 정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남한의 문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놀러도 가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분들의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또 북쪽의 그 문단에 대한 걸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죠.
한국 문학계 이야기도 듣고 북한 작가들의 이야기도 나눠주고, 오고 가는 소통 속에 통일시대 작가로서의 역할도 다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탈북 문화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자유통일문화연대 상인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찾은 것은 우선 자유로부터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주역으로 살 수 있구나 이거예요. 북에서는 어느 사람도 다 단역이나 조연받기는 안 되죠. 절대로 주역으로 살 수 없던 곳에서 주역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의 소설가로 시인으로,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라디오 방송의 작가로 성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도명학 씨는 9년 전 압록강을 떠나며 시작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어린 학생한테 커서 희망이 뭐지? 난 커서 국방위원장 될 거야 하면 그 큰일 날 일이지. 국방위원장은 백두산 혈통만이 될 수 있지. 난 당 총비서가 될 거예요. 그런 희망 자체를 입에다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애들은 뭐예요? 희망을 물어보는 어떤 애들은 대통령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더란 말이죠. 꿈이 크다. 아유, 훌륭하다.
누구라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보겠다 꿈꿀 수 있는 세상. 집이 없는 노숙자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희망과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은 내만 아니라도 당연히 이 나라에서 살면 먹고 사는 것은 이쯤은 다 그 해결되는,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서울역에 가보면 거지들도 하루에 밥을 다섯 번씩 준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 남조선 꽃제비들은 역전에 살아도 하루에 나라에서 밥을 다섯 번 줘요. 야, 밥도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그거 뭐. 자, 이 반찬도 뭐 다 제대로고. 그것도 또 아주 기분 좋게. 옆에서 말이야, 색스폰이랑 가지고 와서 그 성가대에 와서 부부부부 하면 엉덩이를 흔들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음악까지 깔아주면서. 근데 그걸 보고 제일 마지막 바닥에 있는 사람, 남과 북을 비교하면 이 이상 더 비교할 것도 없다. 이건 뭐지?
남북으로 갈라져 살았던 가족이 서울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있고 좋은 학교를 나와 좋아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는 도명학 씨는 고향에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모든 가족이 열심히 살아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 사람들 앞에 좀 잘 돼가지고 나타나야지. 그래서 서울 가서 공부를 하더니 멋있게 지금 돼서 왔구나. 말하자면 금이환양을 좀 하는 것이 그게 제일 큰 우리 가족한테 바라는 소망이죠.
그리고 예전에 도명학 씨처럼 이불 속 깊은 곳에서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있는 당신에게는 이루고자 하는 희망 앞에서 결코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결단 한 대로 움직여라. 뒤돌아도 보지 말아라. 만약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정마저도 지킬 수 없는 처지로 빠지고 만다. 꼭 후회하게 된다. 그 정을 지킬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는 것이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것이다. 그럼 저처럼 가족을 다시 데려올 수도 있고, 거기 그냥 있었으면 저처럼 감옥에서 다행히 살아나왔으니 망정이지, 그냥 죽었으면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못했을 거고 가족도 구하지 못했을 거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나도 이게 허무하고 그렇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서성거리는 분들한테는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